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건 본문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은 새로운 관계를 맺어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위에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하고 있는 것이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 밑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삶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제 살펴본 부부관계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또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야기하는 것이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가정, 그러니까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도,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 관계도 이것이 어떤 이렇게 사회적인 공간, 뭐 이렇게 우리로 하면 이렇게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로마 시대의 많은 노예들은 집에서, 집안에서 살림을 돕는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노예가 만들고, 뭐 빨래나 뭐 설거지나 이런 집안일도 노예가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실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이제 노예가 했어요. 그래서 노예가 그 집안의 어떤 식구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가정에서 어떻게 서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은 가장 자연스러운 곳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편한 곳이고 내가 가장 안전한 곳이고 또 나에게 가장 은밀하고 이렇게 내밀한 곳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본연의 나, 그러니까 가장 나다운 나가 잘 드러나고 나타나는 곳이 가정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서로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고 또 쉽게 행동하고 또 내가 가진 어떤 힘과 권위를 가지고 또 힘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본문은 그런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먼저 자녀들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것이죠. 사실 부모를 향한 어떤 자녀의 순종은 자연적인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마음에 보편적으로 넣으신,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 넣으신 어떤 자연법의 일부입니다. 모든 문명권이 부모에 대한 어떤 권위를 인정하면서 또 그것을 어떤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안정된 사회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도 나와 있죠.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순종할 때 누리는 복의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 보시면 열 가지 계명이 있는데 사실 복이 기록된,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게 된다라는 어떤 조건이 있는 구절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5계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2계명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면 네가 몇 대까지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누리는 복을 이미 기록했어요. 그럼에도 첫 계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첫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으뜸되는 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에 우리가 사실 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는 거죠. 모든 부모에게 우리가 다 순종해야 하는가? 부모에게 순종한다, 또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 사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무언가 해줄 것이 많이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모에게는 부모는 순종하지 말라라고 해도, 공경하지 말라라고 해도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모에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힘이 되는,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부모도 있지만 사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짐이 되는 부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에게 다 순종하고 그런 부모를 다 공경하기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 에베소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편지를 받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의 1세대라고도 할 수 있죠. 이제 곧 회심해서 교회 속으로,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마 불신자였을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부모님들은 어떤 면에서 더 이상 이들과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려운, 또 결을 달리하는, 삶을 대하는 모든 가치와 모든 삶의 양식이 다른 부모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부모 공경과 부모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때로는 짐이 되고 또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겠죠. 그러니 1절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관계가, 그분과 누리는 은혜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이
성령 충만함의 어떤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부모님이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부모님이 나에게 짐이 된다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줄 아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사실 우리가 맺어가는 모든 관계가 주 안에 있어요. 악한 것을 허무시고 어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옛 질서를 허무시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관계를 우리 안에서 맺어가시는 거죠. 그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행하는 태도에서, 그리고 상전들이 종에게 행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녀들에 대한 어떤 부모의 태도와 자세이지 않습니까?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아이를, 자녀를 한 인격체로 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녀를 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부모 마음대로 자녀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자녀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아버지는 자기 가족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권세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그들을 종으로 팔 수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 사슬에 묶은 채 밭에서 일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벌을 내릴 수도 있었고, 심지어 자기 아이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부모들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마음대로 행했던 시대가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훈하고 책망하라고 가르쳐요. 이것은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어떤 사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는 이 자녀를 맡은 어떤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내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뭔가 내 마음과 내 소원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길러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죠. 종에 관한 말씀이 5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종은 예수 믿는 종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러니까 노예인데 종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상전들은 이들에게 어떤 상당한 자유를 허락하고 그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했지만 대부분의 노예들은 여전히 주인에게 종속된 그런 어떤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종들은 그들의 육체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육체의 상전 뒤에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부터 7절에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5절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7절에 주께 하듯 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해야 하고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종의 관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야가 확장되고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어떤 종살이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전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 시야가 확장되어서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사실은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주인을 기쁘게 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뭐 저도 모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피 고용인일 텐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두는 겁니다. 주부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드실 것처럼 음식을 요리하는 거죠.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건데 사실 그 이면에는 그 깊숙한 어떤 본질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어떤 손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때, 뭐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간호사가 환자를 돌볼 때, 가게 점원이 뭐 손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일상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지루하고 판에 박힌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면에서 근로자의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장에서 그런 일터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가 성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섬기듯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일을 한다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하는 일은 똑같지만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한 수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바뀌는 거죠. 나를 위한 일에서 세상을 회복해가는 일로 우리의 일이 일의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상전들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 주인은 자신이 부리는 노예에 대한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했습니다. 로마는 종을 징계하는 일을 그 주인에게 맡겨놓았어요. 그래서 노예를 채찍으로 때리고 또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또 사형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시대의 습관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행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상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위협을 그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전보다 주인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죠.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보다 더 큰 권위 앞에서 우리가 사는 줄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아랫사람을 대하지 않고 또 과도하게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을 한 형제로 받아내어야 한다라고 상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법을 악용하고 위법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것을 무마해 버리기가 십상이죠. 그러면서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녀든 사실 부모든 종이든 상전이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는 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내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 화평을 만들어내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줄을 알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